대표 기도도 또 찬양도 예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설교가 좀 세게 나올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혹시 필요한 비용이 얼마일까? 무엇일까?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내가 계속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한번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는데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고 계시죠. 거기 오늘 25절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함께 동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궁금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나를 따라가고 있지? 궁금하셨는지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17절이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냐면 능히 내 제자가 깨우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본문에서 시내 거리 또 골목에서 온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또 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큰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산 울타리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메시아가 열어주시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나에게 다 사실 열려있긴 한데 오늘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 계산, 코스트라고 이야기하겠죠. 이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 오늘 두 부류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자기 가족을 미워할 수 있는데 자기 가족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 되지 못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 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두 가지 비유를 들고 계시죠. 첫 번째 비유가 28절부터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31절부터 32절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뭐인가요? 누군가가 망대를 세우려고 한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돈이겠죠?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냐겠느냐.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 공사를 시작했다면은 기초만 쌓고 이루지 못하는 혹시 그런 꼴을 당하게 될 때 보는 사람이 비웃으면서 야, 저 사람 어떻게 기초만 쌓고 공사만 시작하고 이렇게 일도 못 끝냈냐, 저 사람은 도대체 비용 계산도 안 해보고 이 공사를 시작했냐 이런 말 하지 않겠냐 이거죠. 공사를 막 시작할 때 보면 이제 우리가 설계부터 준공까지 또 그 안에 뭐 토목도 들어가고 건축도 들어가고 그 안에 설비도 들어가고 막 다 하는데 다 계산해야 되는데 대충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 들겠다 대충 해가지고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본 다 썼고 대출 받을 수 있는 것까지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다 했는데 이미 뭐 기초 단계에서 끝났다든지 아니면은 뭐 안에 설비를 전혀 못했다면은 덩그러니 남아 있는 이런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야 도대체 누구 이렇게 누가 설계를 했냐 누가 이걸 감리했냐 막 이렇게 하면서 비웃지 않겠냐 그러면서 비용을 먼저 계산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비용 대가죠 코스트 그 계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나중에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너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알고 딱 가다가 중간에 말면은 도대체 저 사람 믿다가 왜 저렇게 뭐 믿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겠다 이 말이겠죠. 두 번째 비유인데요. 어떤 왕이 다른 왕하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한다면은 자기 군사는 만 명이에요. 근데 저쪽에서 오는 군사가 2만 명이. 와, 저쪽에서 2만 명이 오는데 우리에게는 뭐 전략 무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핵무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저 2만 명보다 훨씬 더 이길 수 있는 뭔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확 전쟁을 하겠죠. 우리 군인들 계신데 딱 이런 계산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방력과 저쪽 국방력. 보니까 제가 이것 참고하기 위해서 북한과 우리나라 하면 비교를 해보니까 원래 우리나라 국방력이 지금 세계 6위라고 하더라고요. 북한은 재래식 무기만 생각하면 31인가 되는데 이게 그 핵, 진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말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10위권이가 되고 북한은 뭐 5위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던데. 예. 어쨌든 계산해보고 이게 전쟁 할 수 있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전쟁을 하는 거고 할 수 한다면은. 근데 만약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방력, 군사력 가지고 안 되겠네 한다면은 빨리 특사 보내서 이거 화평을 화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 만약 괜히 자기의 만 명의 뭐 그냥 자기의 그것만 의지하고 막 싸우다가는 나중엔 나라도 빼앗기고 결국은 패하는 이런 꼴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냐면은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진짜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소금을 이야기합니다. 소금비. 소금은 참 좋은 것인데 만약 소금에 이 짠맛이 없다 그러면은 이건 도대체 뭐가 되냐. 모양만 소금인데 전혀 짠맛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소금이 하면 이렇게 천일염이지만은 유대 쪽에서는 이게 암염이, 그러니까 산에서 나는 이렇게 돌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게 전혀 소금이 없는, 맛이 없는 거라면은 밖에 버려서 그냥 돌멩이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밟힐 수밖에 없는, 걸음에도 쓸모도 없고 땅에도 쓸모 없는 바로 그것이 되어서 밟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정말 귀를 열고 너희들 한번 제대로 듣고 이 길을 갈지 말지 결정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26절부터 35절까지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진짜 오늘 우리가 먼저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자. 예수님을 따르는 비용이 얼마인가? 비용 계산해 보자. 잘 오늘 계산해 볼 거예요. 계산을 분명히 하고 이거 따를지 말지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계산을 했다면은 비용만 계산하면 안 되겠죠. 이걸 따라갈지 안 갈지를 알려면은 우리가 비용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은 무엇인가? 뭐 예타라고 우리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 그 비용과 편익과의 이렇게 뭐 이걸 통해서 이제 아 이게 사업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지출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갈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라올 때 내가 얻게 될 편익은 뭔가? 이익은 뭐냐? 이거 한번 따져보고 결정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 내가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진짜 맛잃은 소금이 되지 않도록 이 제자의 본질, 소금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짠맛, 나에게 이 제자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파악해보고 본질은 명확하게 좀 유지한 채 좀 따라가자.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용 계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이 군중들은 되게 많았어요. 무리들 많았는데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소수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보니까 지불해야 될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자도 즉 제자됨에 들어가는 귀의 비용이랄까요? 이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오늘 정리되고 있을 수 있는데 어느 하나도 쉽지 않아요. 먼저 아까 뭐 했어요? 자기 가족,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제자도의 교회 비용이에요. 또 비용이에요. 지불해야 될 코스트란 말이죠. 도대체 아니 미워하라고요? 미워해요? 예수님께 와서 어떤 율법교사가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이제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사실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 이제 가족인데 그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미워한다는 말과 이렇게 상충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말이 문자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미워한다는 말은 원래 당시에 이 아람어 계통의 쪽에서는 덜 사랑한다, 두 번째 사랑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덜 사랑한다, 두 번째 사랑한다 이런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을 제자가 되고 예수님 따라가기 위한 첫 번째 비용은 진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알기 위해서 제가 나를 따르라라는 우리 본회퍼의 책이 있습니다. 본회퍼. 이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 부분들을 해석했는가 보니까 결국은 본회퍼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중보자인데 거기에 가족이 중간에 끼어 있다든지 가족을 통해서 뭐 하는 게 나아간다든지 가족을 통해서 아니면 예수님께 나아간다든지 예수님을 뒤에 두고 가장 먼저 가족을 먼저 두는 순간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가 개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인데 거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제대로 남편도 사랑할 수 있고 아내도 사랑할 수 있고 가족도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이 아니라 그 가족을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결국 그것이 우리 가족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한다면 이 직접성 자체가 이 보네포 목사님 말로는 기만이라는 기만. 우리는 그럴 존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 이기주의다 보니까 아무리 사랑하겠다라고 했던 가족이라 할지라도 직접 내가 사랑하겠다?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그리스도를 매개로 해서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우리가 사랑할 때 아내를 사랑한다고 할 때 바로 직접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맨날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한다. 처자를 자식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때도 그래야 된다. 그런 의미다. 예를 어떻게 드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을 예를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결국 미워하는 것이고 버리는 것이었지만은 결국 그럴 때 진짜 가족을 얻게 되는 것이고 자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나중에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리라는 것이잖아요. 미워하란 말인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대로 사랑을 하게 될 때 자녀를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다. 그렇게 우리 보네포 목사님은 이걸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직접 내가 누군가를 한번 사랑해보겠다 직접성 자체가 이거 기만이라는 기만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모를 사랑하게 될 때 진짜 그 자녀도 얻을 수 있고 부모도 얻을 수 있고 남편과 아내도 얻을 수 있다. 오늘날 왜 우리 가정에 자꾸 실패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 직접성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됐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짜 최고의 가치를 여기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다라는 그것으로 여기는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인데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지 시간 좀 쓰고 재정을 쓴다 이런 개념은 아니겠죠. 이것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자기 몸이 달릴 십자가입니다. 결국은 그 몸이 달릴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온갖 모욕과 치욕과 조롱과 고난을 다 당하신 것이죠. 결국 보면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희롱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아내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희생의 십자가, 자기 부인의 십자가, 또 섬김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온갖 조롱과 모욕과 힘듦이 따라올 겁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견뎌내면서 막 힘드니까 다시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군으로 바뀌는 이런 모습이 아니네. 끝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미련한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이게 내가 사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이들은 정치범으로 몰렸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신성모독죄로 고발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결국 십자가는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늘 조롱당하고 이용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만 손해보는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목적과 방식을 고수해 나가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모욕, 고난, 희생 그냥 당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방식처럼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목적이, 십자가가 이루고자 했던 목적이 화해이고 화평이고 화목입니까? 목적이? 그렇다면 우리의 수단도 십자가여야 한다는 십자가. 내가 그냥 죽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조롱당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부끄럼당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비용입니다. 두 번째 들어도 벌써 내가 예수님 제자 하기 싫다는 표정들이 지금 역력하게 보였는데 세 번째 비용, 33절,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고 해요. 버린다는 것은 작별한다는 의미입니다. 작별할 때 쉽게 기분 좋게 작별하는 사람들 별로 없겠죠. 푸바오와의 작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울었다고 하던데 그동안 막 푸바오를 사랑하다가 막 작별하니까 자기가 너무 좋아했던 소유가 있어요. 자기가 그냥 자기의 모든 걸 지켜줬던 자기의 안녕과 행복과 그냥 복을 준다고 생각했던 어떤 이게 소유인데 이걸 작별 빠이빠이 하는 그것은 뭐예요? 내가 그냥 맨몸으로 광야에 선다는 것이죠. 누구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근데 현대인들은, 리차드 포스트는 돈과 섹스와 권력, 이 세 가지가 이 현대인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그러니까 자기의 안위의 수단이 있죠. 거기 뒤에는, 돈 뒤에는 만몬신이 있고, 또 섹스 뒤에는 아프로디테신이 있고, 또 권력 뒤에는 전쟁신이라고 하는 마르스가 있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 이야기하면서 결국 우상숭배, 이게 우상숭배, 그걸 믿고 자기는 끝까지 이제 막 의지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돈도 내려놓고 성, 어떤 것도 내려놓고 권력도 탁 내려놓으면서 내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이제는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작별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자기 소유를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게 심리야 이거죠. 자, 이 비용 계산했어요. 얼마쯤 드는 것 같습니까? 얼마를 버리는 거죠, 도대체? 모든 소유를 버린다고까지 하니까 여러분 소유 좀 얼마예요? 저는 사실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되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차는 있네요. 없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께 버리라 해야 될 소유 좀 계산해 보셨나요? 모든 소유만 해도 지금 억대가 되시는 분이 좀 있을 것 같고 적어도 한 우리 대학생들은 10만 원 넘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거라 생각해. 그런데 따라갈 수 있겠냐? 비용 계산해 봐야 돼. 비용 계산하고 안 따라가면은 아까 어떤 꼴 당한다고요? 기초만 쌓고 이루지 못해서 비웃음 당할 수 있다고 하니까 비용 계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겠죠. 예수님, 목사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상황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다 일 다 끝내주셨고 이미 우리는 성령의 강림과 재림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그 요구를 지금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냥 예수님이 다 이루었던 그 사랑을 우리는 공급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만 느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가족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소유, 주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소유,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시면서 누리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라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예수님보다는 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을 덜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 소유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비용 계산 한번 해보시고, 아, 이 비용이라면 내가 지금 따라가야 되나? 비용만 계산했는데 조금 망설이시는 분이 계시죠. 교회는 나오겠는데 예수님이 제자는 못 되겠다 이런 분이 혹시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반드시 비용 계산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아까 비웃음 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중간에 반드시 포기할 거거든요. 예수님 다 요구하는데, 야, 너 사랑했던 거 아니야? 아, 아닌데요, 제가 가족을 더 사랑한대. 그러면은 너 아니야 이렇게 딱 제쳐둘 거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아니 제가 그동안 뭐 했던 게 얼마인데, 비웃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네 기초 쌓은 거다, 기초. 근데 아직 내부 설계 전혀 안 돼 있어. 설비 안 돼 있어. 배관 설비 안 돼 있네. 그럼 뭐 여기서는 집 기능도 좀 안 되지. 그러면 너는 안 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비용 계산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빨리 비용 계산 해보세요. 아, 내가 갈 수 있는가? 내가 가겠는가? 자, 두 번째. 자, 따라가기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제는. 따라가려면은 아까 비용만 계산하면 안 되죠? 편익을 계산해. 아, 내가 따라갔을 때 이 비용을 지불했을 때 내가 얻게 되는 편익은 뭐냐? 내가 얻게 되는 결과는 뭐냐? 내가 얻게 되는 유익은 뭐냐? 그렇게 딱 보고 계산해보니까 딱 해보죠. 회계를 배우신 분들은 이제 뭐 대차대표를 만들어 보든지 잘 해보면은, 아,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크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이게 만만치 않은 비용이지만 지불하고 나는 가겠습니다. 선택하는 것이고. 근데 내 계산으로 아무리 두드려봐도 이 편익이 지출에 비해서 편익이 너무 작아. 그러면은 예수님 존경하는 걸로, 멀리서는 응원하는 걸로, 땡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좋아요. 아니면은 지금쯤이면 이미 다 편익 계산도 다 끝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와 계신 줄 알고 있는데요. 한번 스스로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다메섹 도상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그는 달랐습니다. 다메섹 도상 이전에는 그는 예수님 따라간다고 비용 지출하면서 예수님 따라간다는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 바보야, 미련한 놈들아, 네 망했다라고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그걸 막고 그런 사람들 돈에 잡아가서 못 믿게, 그냥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완전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냐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끌어와서 다 투자합니다. 예. 네.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것 다 해로 여깁니다. 예. 네.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것을 잃어버렸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죠.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여러 군데에서 바울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8절 9절, 우리 7절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7, 8, 9절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8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비용 지출했다는 것입니다. 네, 비용이 얼마든지 그런 계산 다 했어요. 근데 편익도 계산해보니까 편익이 훨씬 크네. 그래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다 해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게 뭐냐면은 8절 하반절에 있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동안 했던 율법의 행위로 열심히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냐면 너는 의롭다, 너는 야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마, 너에게는 영생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보화가 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이렇게 했던 이유, 동기가 있어요. 8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서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군가를 사귀고, 이게 이야 가장 고상한 거구나. 그래서 목적,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 아, 이거는 이미테이션이었다는 거예요. 가짜였구나. 아, 이거 흉내냈던 것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버립니다. 다 버려요. 해를 여깁니다. 배설물을 여깁니다. 그는 비용 계산했어요.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지출합니다. 그리고 편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자기가 하나님께 발견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기를 발견합니다.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니. 옛날에는 열심히 해도 불구하고 이게 마음에 평안도 없었거든요. 마음에 어떤 위로도 없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딱 하고 주님을 딱 발견한 순간, 아,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던 그 말씀이 완전히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발견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발견합니다. 예, 그동안 자기가 누리고 구했던 세상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가치로운 것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가치롭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비용, 아까 우리 자기를 버리고 미워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자기 소유를 버리는 그 비용을 지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오늘까지 사실은 제가 비용을 한 번도 계산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따라오는 것처럼 했지만은 오늘날 계산해보니까 아, 이거 따라갈 수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진짜 무엇을 기대하고 여기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 안에서는 보화가 있죠. 그 안에는 영광이 있고 그 안에는 화목이 있고 그 안에는 영생이 있고 그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나의 새로운 소명도 막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이죠.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누렸던 막 사람들은 다 그걸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나눔에서 보니까 작년 일부 조장 중에 한 분이 우리 아이들이 막 같이 올림픽을 했는데 아이들은 전부 다 막 돈과 성공과 막 이런 걸 추구하는데 우리 그 조장님의 딸이 자기는 신앙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진실이 제일 중요하고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같이 올림픽을 이렇게 자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야 이거 이게 가치로운 건지 한번 물어보자라고 신앙이 제일 가치로운 사람 있냐 그러니까 아무 손 안 드는데 자기는 다 혼자 이렇게 손 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세상에서 우리 딸이 살아가야 되겠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찡했다는 이런 고백을 우리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네, 세상은 다 그거 뭐 구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진짜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발견한 이게 진짜 가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원수 관계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내 것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더 이상 다른 중보자, 다른 어떤 매개가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아 최고구나. 우리 부모님도 할 수 없었고, 우리 뭐 남편, 아내가 나의 신앙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오직 예수님이 나의 최고였구나. 이걸 딱 하니까 나에게 화목이 막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목이죠. 부활 생명. 내가 그냥 죽었어요. 내가 그냥 죽었어. 근데 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나에게는 부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몸의 속량까지 있다. 지금 나의 몸이 지금 이렇게 약한 몸이고 썩어질 몸이고 부족한 몸이지만은 우리에게는 몸의 속량, 몸의 부활이 있구나. 야, 예수님 같은 몸이 있구나 생각하는데 그 생명이 나한테 훅 들어왔다는 사실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야, 오늘 내가 뭐가 두려워, 뭐가 두려워. 물론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삶에 우리에게는 진짜 부활 생명이 나한테 있구나. 야, 내가 부활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구나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활을 여기서 누리는 거죠. 내가 지금 앉아 이곳에 앉았지만 이미 나는 하늘에 앉아 있는 거죠.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주님과 함께 하늘에 함께 앉아있는 자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 나는 또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존재가 된 것이죠. 관점이 바뀌니까 세상이 다 달라 보였어요. 옛날에는 막 정말 다 그냥 불평과 불만밖에 없었던 모습인데 눈이 확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고 눈이 바뀌니까, 예수만을 발견되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저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가는 모습 되니까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진짜 저 사람들에게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의 화목의 대사가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막 화평의 대사가 되고 화해를 막 만들어가고 화해를 막 이야기하고 막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치로다 여기 있기 때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모든 소유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밭이 좋아서?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 때문에 아니에요. 그 밭에 보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보화 때문에. 아, 이 보화가 최고구나. 예. 진주를 되게 사고 팔고를 잘했던 진주장사가 있었어요. 그동안 진짜 값지도 않은 진주 사기 위해서 온 나라 세계를 다 다니면서 좋은 진주 다 끌어모았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막 억대 재산이 될 수 있는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가장 고가인 그 진주를 발견했어요. 딱 보니까 야 진짜구나. 이거. 자기의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진주가 거의 그러니까 진품이 아니라는 것을 딱 이걸 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모았던 모든 걸 다 팔아서 이걸 사는 것이죠.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얻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니까 그동안 내가 이 땅에서 돈과 성과 권력을 권력의 신들을 조금 이렇게 의지하면서 나름대로 숭배하면서 이 땅에서 누려보려고 했던 현실 정치에서 조금 기계로 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좀 같이 얹어보려기도 하고 누가 투자한다고 하면 나도 그게 하면 투자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야 진짜 예수님을 발견해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천국 보화를 발견해 보니까 야, 그건 진짜 이미테이션에 불과한 거구나. 아, 그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이 편익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비용 지출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진짜 이거는 엄청난 수익을 내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좀 모르면서 이것도 지금 맛보지 못하면서 따라온 예수님 따라간다? 비용이 얼마나 큰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불평하죠.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이거 편익을 여기서 조금을 맛봐야 돼요. 여기서 맛을 봐야지 여러분들 이것이 진짜 가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구나. 명예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구나. 권력과 힘보다 훨씬 더 가치로운 게 있구나. 야, 이게 진짜 삶이고 이게 사람이고 이게 그래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지. 이걸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야 여행 가자 할 때 예수님 막 따라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갔는데 5박 6일 여행을 갔어요. 하, 여행이 너무 고역이었어요. 막 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 친구 갑자기, 야, 우리 오늘, 이번에는 저기 딴 데로 가볼래? 어떤 뭐 수단을 써서도 내 안 가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로 가면 막 너무 힘든 일인데. 근데 너무 힘든 여행이었어요. 막 5박 6일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진짜 거기에서 막 너무 은혜도 받고 가치로움도 받고 진짜 찐 행복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딴 데 가자 그러면은 야, 저 사람만 따라가면은 진짜 이것을 얻을 수 있다 하면은 따라가지 않겠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투자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것이죠. 마지막 본질 회복학인데요. 제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소금. 소금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짠맛이죠. 짠맛.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서 내버려진다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버려지는 것처럼 본질을 잃은 제자, 쓸모없어서 버림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본질 확실히 하고 따라가야 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가족보다 예수. 자기의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따라가야 될 그 예수.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 더 가치로운 그 예수. 그 예수죠, 예수. 그 예수님이 제자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지금 여행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따라가겠다고 하면 그곳이 아마 사마리아 땅인지 아니면 제가 요단강 동쪽의 그 길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야 너희들 어디 가니? 예루살렘 간다는 거야.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야 근데 나 함께 가는 거 얼마나 비용 드는지 아냐? 하면서 이제 야 소금 있는데 야 맛이 없으면 다 버려진다. 너희들 진짜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예수님과 함께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 마지막 목표지점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뭐 기독교 용어로 텔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마지막 목적지 딱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면은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헤롯 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헤롯 땅의 제자들. 예, 폭력을 통해서라도 이 로마로부터 독립해보겠다는 이런 사람들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막 따라갑니다. 이 사람들이 기대했다는 건 뭐예요? 기대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폭력을 통해서라도 로마의 이 권세를 내쫓기를 바라는 이 마음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예수님 제자들 아니죠. 이거는 짠맛 없는 소금이에요. 헤롯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왕의 제자들. 헤롯 안디바 뭐 이런 사람들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현실 정치에 눈 떠 있는 사람들이죠. 아, 이 땅에서 식민지 시대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 로마가 지배하든 뭐 해도 괜찮아. 나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나름대로 뭐 여기서 권력 좀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저도 뭐 헤롯처럼 이렇게 로마한테 가서 좀 빌붙어서 뭐 가지고 여기 좀 한 자리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있는 사람들도 결국 따라오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 좀 더 넓은 세상을 나가고 싶은 사람들. 로마 제국에 가서 진짜 내가 이름 뭐 바꾸고 그리고 내 정신도 좀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진짜 로마 제국의 황태자가 되어서 나도 어느 자리에 가서 한번 팍 유대인 출신이긴 하지만은 아니면 뭐지만은 나름대로 내가 한번 왕이 주는 인장반지도 한번 끼워보고 그 배너처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성전 종교를 더 강화시키고자 했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 막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전 체제를 더 강화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기를 원했던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목표 지점에 가보면 본질이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추구하고자 했던 그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은 예수님이 추구하고자 했던 목적과 예수님이 그걸 추구하면서 사용했던 방식까지 함께 결합된 그 예수, 찐 예수거든, 찐. 이것이 바로 본질인데, 이 가짜 제자들은 동행을 하는데, 거기서 다 이제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 흉내만 낼 뿐입니다. 욕심이라든지 자기 욕망은 내버리지 않는 채, 하나님 나라를 막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 예수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방식이 하나님 나라죠. 오늘날도 뭐 자유주의자들도 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또 뭐 세속주의자도 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다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와는 다른 거거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되다 맞는가? 나는 본질 가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비용 계산, 그리고 마지막 편익 계산, 그리고 본질 파악, 이 분이 안 돼 있다면은, 예, 그러면서 뭐 예수님이 가기 때문에, 막 분위기에 휩쓸려서 따라가고 있다면은, 마지막, 아까 우리 비우심 당할 겁니다. 망할 겁니다. 버려짐 당할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금 동행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뭐 귀에 들을 귀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조금 불편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러나 한 번은 이 부분들은 점검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면은 자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맞다면은 이 세 가지 비용 계산하시고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중에 진짜 마지막 얻게 될 편익 그 결과 이거 지금이라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질 예수가 최고인 거죠. 예수가 진짜 나의 전부와 같은 아까 우리 찬양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진짜 예수 나한테 있는지 이 본질 나한테 있는지 내 속에 있는 흐르는 피는 A형인가 B형인가 아니면 C형인가 옛날 우리 화학선생님 그러더라고 자기 군대에 있을 때 전부 다 A형, B형, AB형이니까 자기는 심심해가지고 C형 했다가 엄청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스도형, C형 네. 혹시 내 속에 피는 좀 예수님 피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방식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나는 아, 내게 맞다 여전히 한다는 하는 사람들은 따라가면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싸울 겁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방식이 맞는 것 같고 제 것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더 싸움하지 마시고 빨리 화친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알겠습니다. 제가 항복입니다. 제가 예수님 방식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해본다면은 가족 미워하기 예, 진짜 우리 가족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매개로, 예수님을 중보로 여러분들 가족을 한번 사랑해 보세요. 자, 오늘부터 첫날입니다. 1일이에요. 그동안 나는 내 가족을 내 1대1로 만났어요. 직접성을 가지고 만났어요. 아까 본에프가 그것은 기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가족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부터 조금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진짜 예수님이 저 형제를, 예수님이 내 남편을, 예수님이 내 아내를, 예수님이 내가 저 미워하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이 관점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점을 만나기 시작하면은, 예, 달라질 수밖에 없죠. 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진짜 우리는 다 버려 주님 따랐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이 땅에서 너희들 100배나 얻을 것이다. 새로운 가족들을. 그러나, 예, 박해와 겸하여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핍박과 겸하여 받는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을 훨씬 더 많이 얻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첫 번째로 사랑하면서 딱 나아갈 때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족도 새롭게 얻을 뿐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을 많이 얻는 이런 은혜도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가족 미워하기, 예, 즉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기를 한번 실천해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 생의 자랑이었던 이 땅에서 나의 가장 자랑이었던 이 소유마저도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이 소유마저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한번 이렇게 내어놓고 내려놓고 좀 작별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기업 영원한 기업이죠. 찐 행복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진짜 어떤 돈에 일그러져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냥 구두쇠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점점 피부 색깔이 돈 색깔로 바뀌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모습을 통해서 소명을 이루는 삶을 저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LTC를 받던 한 형제가 목사님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할 게 많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믿으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렇게 할 게 많냐? 이해가 되면서도 아,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예, 맞아요.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잖아요.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따라왔는데 그동안 우리가 워낙 뭐 수많은 것에 우리가 따라갔던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믿고 난 다음에는 이것을 잘라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내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하고 계속 그래서 요청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다른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다 믿고 순종하는 큰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지만은 결국 그것을 우리 해야 될 것이 좀 많은 것으로 좀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은의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주은의 교회 성도로 살도록 만듭니까?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시나요? 한국교회가 지금 몇 개가 교회 있죠? 2만 몇 개 교회가 혹시 있다면은 주은의 교회. 아니, 저는 왜 주은의 교회 성, 여러분들이 주은의 교회 성도라면은 주은의 교회 성도로 산다는 말은 뭐죠? 주은의 교회 사명과 주은의 교회 비전과 주은의 교회 전략을 가지고 내도 한번 거기에 참여해 보겠다. 이게 바로 주은의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이죠. 주은의 교회를 구경 오는 사람들은 안 따라도 괜찮아요. 근데 주은의 교회 성도라면은 사실은 그렇죠. 주은의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PBS 한번 힘들지만 같이 한번 해보고 주은의 교회가 실시하기를 원하는 노방 전도나 또 삶의 전도 한번 같이 한번 자기도 참여해 보기도 하고. 또 주은의 교회가 막 애쓰고 있는 지금 G7 선교와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 선교의 방식들에 직간접적으로 한번 참여해보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부담감과 피로감 적지 않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보면은 저는 거기에 감격이 있다 생각합니다. 비용 지출을 해보면은 거기에 주시는 편익은 분명히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혹시 아직까지 주은의 교회 성도 될지 안 될지 좀 헷갈 뭐 지금도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오늘 편익 계산 정확하게 한번 비용과 계산 해 보시고 한번 여기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면은 한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셔서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장님들이 몇 분 계실 텐데요. 조장하기 전에 조장 생활에 필요한 비용 반드시 계산하고 우리 출발했죠. 혹시 저 비용 계산 안 해보고 목사님이 괜히 하라고 해서 아니면 간사님이 어쩔 수 없다 하라고 해서 혹시 하셨던 분 있으면 오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비용 엄청나거든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조장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조장 모임은 예 반드시 예습해야 됩니다. 반드시 조장 모임 참석해야 됩니다. 모임 참석 못한다면 미리 왜 못 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조장 보고서 써야 됩니다. 조언들을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자로서 몸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하나 것들이 사실은 적지 않은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도 계산도 안 해보고 조장으로 섬기겠다? 사실은 그것은 출발 자체가 잘못이죠. 나중에 중간에 잘리면은 부끄럼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조장의 예, 편익, 조장을 섬겼더니 이런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물론 이제 너무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런 것도 다 있고 지금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조장으로 하면서 잘합니다. 네, 누군가를 섬기면서 우린 배웁니다. 섬기면서 영혼을 생각합니다. 섬기면서 눈물을 흘려봅니다.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압니다. 섬기면서 공동체 진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저 형제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생각하니까 아 십자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 많은 혜택들 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것이죠. 본질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흉내만 내고 있는 조상들 오늘부로 회개하시고 다시 회복하시 본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이번 텀이 끝나고 찾아오세요. 우리 간사님이 안 들어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냥 저 형제는 안 되겠다. 우리 교회 뭐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조장은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할 테니까. 사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지금 하나님의 교회인데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근데 우리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까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눈물과 수고가 있어요. 근데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다시 한번 힘내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힘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고백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힘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찬양 기도회가 있는데 몇 명 안 나오는데 참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은 기쁘게 하는 모습 제가 한 번씩 봅니다. 참 기쁘게 하고 반주도 막 매주마다 나오는데 얼마나 피곤할 것 같은데 막 반주도 막 이렇게 신나게 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하는 막 기타 반주나 이런 사람들도 드럼도 그렇고 장난 아니에요. 못 본 사람들은 빨리 오세요. 예. 근데 그들이 이 맛을 모르면 이걸 할 수 있을까? 의무감만 가지고 이걸 할 수 있을까? 저는 사람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이게 너무나 좋아서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에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이 찬양을 하더라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주의 십자가 지고 이 길을 걸어가리라. 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눈물이 났어요. 진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데,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비용 지출 많이 해야 될 길이긴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얻는 것은 비용에 비유할 수 없는 엄청난 편익이 있습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엄청난 보화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보화를 여러분들 발견해야 됩니다. 이걸 발견해야지 여기에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언저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몸만 피곤하고 여러분들 초기 투자 비용 나중에 다 건지지 못하고 여러분 중간에 중도 포기할 겁니다. 그거는 바보짓입니다. 그거는 비웃음 당할 일입니다. 괜히 거기서 얼쩡거리다가 이거는 교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려면 왜 거기 있습니까? 그거는 참 어떤 분 안 되는 일입니다. 안 되는 일. 그냥 막 20분면은 쑥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진짜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될 겁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영생이 있습니다. 아, 이 맛이구나, 이 맛이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는 거구나. 예배 드려보면서 감격을 가진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와서 맨날 견디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예배를 피하려고 하시죠. 그렇죠? 여기 쏙 들어오십시오. 좀 빨리 와서 앞에 한 5분 전에 올 때는 텅 비어 있거든요. 근데 딱 앞에 보면 꽉 차 있어요. 저분들은 뭐 여러분들 항상 오는 시간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조금만 5분만 빨리 오세요. 5분만. 그러면은 예배를 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앞에 막 찬양 인도하는 형제자매들 굉장히 막 열심히 준비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함께 좀 해 보면은 이 맛이 맛. 나중에 저도 그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좀 더 좀 따라가는 이 비용을 좀 기쁘게 딱 좀 지불하고 또 얻게 될 이 편익 이것도 좀 누리면서 번제를 사수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도망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고 바르게 한번 맛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진짜 많은데 그것을 제대로 한번 맛보고 이 길을 걸어가라고 주신 말씀인 줄 아니까 한번 귀를 열고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을 이 길을 걷게 해달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좁은 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비용 지출이 많지만 제가 기쁘게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